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진리, 또 하나는 그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하는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명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는 무려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신명기 5장 32절 3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조심스럽게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경솔하게 행하여 어느 한 길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길로 행하라. 그러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후에 복된 삶을 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리하지 못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어도 복된 삶은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삼가 살아라, 조심해서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신명기에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네 번이나 하시는가? 그것으로 부족해서 여호수아서에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더 하시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리석은 양들은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생명을 얻지 못하고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한 그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광야의 경험, 출애굽 세대가 100만 명이 넘는 세대 사람들이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빠져나왔지만은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모든 길로 행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고 복된 삶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께서 성경 66권에서 명하신 모든 말씀으로 가는 것을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취사선택에서 이것은 믿고 저것은 안 믿겠다, 나중에 믿겠다 하는 불신의 태도를 버리고 나 자신에게는 그러한 의지도 없고 투지도 없고 결단도 없고 능력과 지혜가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나 그렇게 살기 원하나이다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서 우리를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한 길로만 가지 말고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의 철학과 주의에 부합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길로만 가지 말고 모든 길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구원과 축복의 하나님만 붙들지 말고 동시에 거룩과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도 같이 붙들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외치지 말고 인간에게 주신 자유 의지와 책임도 같이 외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 내가 자란 교단의 교리와 나의 성장 배경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 취사 선택하지 말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자세히 공부해 보지 않았으면은 그때는 감히 주님 이름으로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며 겸손히 엎드려서 배우고 조심스럽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은 온전한 지식이 없으면은 자신의 걸레와 같은 의의로 하나님의 의의를 대적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무지한 말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해치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해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창세기 39장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몸통을 이루는 요셉과 보디발 아내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앞뒤로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보디발 아내의 이야기 앞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39장 말씀의 주된 요지이고 보디발 아내의 이야기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 부분 말씀, 뒤에 부분 말씀을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 부분 말씀과 온전히 합쳐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구성과 내용은 단순합니다.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부 1절서부터 6절을 보시면은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린 후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 바로왕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능력과 지혜를 곧 알아보고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과 충성스러움을 알아보고 그를 승진시킵니다. 처음에는 밖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집안에서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가정의 총무, 영어 성경을 보면 보디발의 개인 비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집사장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먹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 자신의 모든 소유까지 요셉에게 맡기고 일체 간섭하지를 않습니다. 먹는 것은 제외한 이유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요셉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은 애굽의 음식 예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상당히 부유한 보디발의 집에 거하면서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요셉은 잘 먹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희색이 좋아지고 몸도 좋아졌을 겁니다. 6절 끝을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예전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모습이 아닙니다.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제 막 누리고 있을 때 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노예 종으로부터 더 바닥인 죄수로 떨어지는 환난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뛰어난 용모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2부 7절서부터 18절을 보시면은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집을 자주 드나드는 요셉에게 자신과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녀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첫째, 나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주인의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다. 둘째, 주인과의 관계를 떠나서 나는 남의 아내와 동침할 수가 없다. 셋째, 가장 중요하게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남의 여자를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과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이제는 아예 자신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자 하루는 사전 계획을 하고 기다립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들어오자 그를 움켜잡고 상의를 벗깁니다. 여기서 상의는 정강이까지 내려오는 긴 티셔츠와 같은 옷입니다. 건장한 남자의 상의를 벗기기 위해서는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힘을 다해서 난폭하게 기습공격을 했을 겁니다. 요셉은 우통을 벗기운 상태에서 옷을 놓아두고 도망갑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체면 차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망가는 것이 최상책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정을 채우지 못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악의를 품고 소리를 질러서 집안 사람들을 부른 후에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서 그 증거로 요셉의 상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 남편에게 같은 거짓말을 하며 요셉을 멸시하며 남편도 정죄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희롱하려 했노라. 나에게 들어와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의 책임도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연결되는 19절서부터 23절 3부 말씀을 보면 보디발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요셉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분노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의 모든 문화에서 남의 아내를 겁탈한 사람은 자유시민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보지 못하면 사형에 처했고 특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예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전혀 처벌하지 않고 다른 감옥으로 이전시켜 주었고 그것도 정부 고관들을 수감하는 특별 감옥으로 옮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은 지난 11년간 삶을 통해서 요셉은 그럴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100% 확신하고 아마 확인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오래 같이 살면서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라는 것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행했기에 지혜롭고 능력 있게 행했기에 어려움 당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잘 섬겼기에 전옥에게 또 은혜를 받아서 감옥의 집사장으로 승진됩니다. 감옥의 모든 일을 관장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제가 지금 요약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소수는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보디발 아내 이야기의 앞과 그 뒤에 기록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셨을 겁니다. 아니, 구목사는 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설파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왜 본문을 요약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설교를 들은 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그 하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도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며 성경을 상고해 보았던 사람들, 그들과 같기에 절대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분들입니다. 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창세기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설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설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나 그리고 나중에 고관 감옥에 죄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집사장이 되었는가? 창세기 기자는 제가 방금 드렸던 설명과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억울함을 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은혜를 입고 감옥 전옥의 은혜를 입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100%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한 해석도 100%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이 두 가지 진리를 같이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서 한쪽 진리만 얘기할 때에는 다른 진리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맥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 곳에 쓰여진 말씀 받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그리고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주로 믿으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왜? 그 이유는 지금 말하고 있는 문맥에서 한쪽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쪽 진리는 당연히 안다고 가정하고 언급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 기자의 초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 이야기,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0장 20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자신의 형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시기해서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나를 팔아먹었지만은 노예로 팔아먹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날과 같이 당신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게 했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당신들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요셉이 잘못하고 요셉의 형들이 잘못하고 아니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하고 감옥에서 누가 잘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9장서부터 41절 말씀의 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보디발 아내와의 사건을 통해서 고관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바로 궁중에서 섬기는 술관원과 떡관원을 나중에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꿈 해석을 통해서 나중에는 바로의 궁중에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애굽의 제2인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듣는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합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또 계속 듣는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을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케 되어 23절을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복되게 되었다. 이 말씀과 함께 또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더라. 또 계속 듣는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21절을 보면 요셉이 전옥에게 은혜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또 계속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5절을 보면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고 6절을 보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22절을 보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또 듣는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요셉을 인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 말씀의 논리를 캐치하셨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가 될 때 이것으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자신이 복되게 되고 남을 복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인도 보게 된다. 그러기에 주인은 우리를 100% 신뢰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는 일 복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하는 일과 상관없는 우리 주인과 주인의 집과 소유 외국인이라도 상관없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상관없고 그들까지도 복되게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짧게 정리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남에게 넘쳐 흘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흐르게 하신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줄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룬다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겪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180도로 다른 시각에서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집단에서든지 상관의 은혜를 입으면 그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100%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다고. 주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때문에 내가 과장이 되었고 부장이 되었고 본부장이 되었고 이사가 되었고 사장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박사과정에 들어갔고 이 교수님을 만났고 장학금을 받았고 학위를 마쳤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내가 논문을 많이 발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주인과 지도교수와 상관과 모든 사람들 그 가족들과 밭과 모든 소유를 축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역할이 대단히 많았고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합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요 자신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자기는 따라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의 종이기에 이 세상에 어느 종치고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바보 같은 종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자신의 주인만을 자랑합니다. 당연히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 이거는 지당한 일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모든 영광 주님에게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 있다면, 하나님은 왜 오늘 말씀 한가운데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를 집어넣어 놓으셨는가? 그 이유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듯이 우리 어리석은 양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계속 얘기하면은 인간이 할 역할을 있다는 것,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주시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는 게으르게 있는데 갑자기 기계가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이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주님을 섬기기에 죽게 하듯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 같은 자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어떤 주인이라도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높이고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꿈꾸지 않았던 자리까지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심으로써 형통케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 한가운데 집어넣어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 목적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가 자신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하시는가? 아브라함을 현실적으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식들과 그 다음에 자식의 자식들 그것들을 명해서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너의 역할은 뭔 줄 아냐? 너 때에 네가 축복받는 게 아니다. 너 자손, 그 자손의 자손, 그 자손들을 네가 잘 가리켜서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공은 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나타날 네 자손들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가르치라고 하시는가? 이번에는 그것의 목표를 또 얘기합니다. 목적을 얘기합니다. 공도를 행함으로 나 여호와 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희 자손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한 것, 너를 통해서 약속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이다. 두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너희 자손들 내가 자자손손이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자손들이 가만히 있어서 축복받는 게 아니다. 네가 잘 가리켜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로 행하여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써 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계속 듣고 자란 분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이야기만 듣고 좌로만 치우치고 우로 말씀, 그러나 인간의 책임이 있다,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바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쓸 때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택함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로운 일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으로 가면 주님께서 독자 이삭, 25년 만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끝에 낳은 독자 아들을 이제 죽여서 나에게 제사로 드리라 명하십니다. 그때 이삭은 자신이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겪었던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 내 생각과 감정으로 물리치지 않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식을 제사드리기 위해서 가서 실제로 불판을 만들어 놓고 장작 위에다 놓고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리시면서 이제 알았다고,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으니 하시면서 처음에 하셨던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중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 출애굽시키셨지만은, 그러나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는 조건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만을 사랑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내 말을 경외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너희는 이런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같이 하시며 형통케 하셨다고 무조건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보디발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테스트를 통과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끝에서 다시 그 약속을 갱신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은 그들은 남에게 크게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애굽에 잠시 체류하러 내려갔을 때, 그랄 지방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과 그리고 아비멜렉 왕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들을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갖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는 그들의 아내라 돌려주라고 해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와서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왜 너희들 거짓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하였느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 누구에게 복의 근원이 됐는가? 이삭이 누구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았는가? 없습니다. 야곱,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갈고 닦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을 직사도록 해야 했습니다. 둘 다 남을 크게 복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남을 복되게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똑바르게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자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먼 길까지 종을 보내고 아니면은 아들을 보내는 그런 믿음 우리 배워야 됩니다. 야곱 같은 경우 교활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씨름하는 그 믿음, 그리고 어려움을 잘 견디는 믿음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원에 거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고원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장막치고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힐끗힐끗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세상과 분별된 사람으로 살았던 삶, 이거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셉으로부터도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요셉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배워야 하고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그저 분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세상에 나가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게 되었기에 요셉과 같이 이방인들 틈에 살면서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17세에 팔려가서 지금 13년 동안이 지났습니다. 11년 동안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그 다음에 2년 동안은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다음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은 2년이 지난 후에 술관원이 옛날 감옥에서 요셉이 꿈 해몽해 준 걸 깨닫고 그때 불렀다고 합니다. 요셉은 종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어렸을 때서부터 애굽 궁중에서 자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애굽 왕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정의상 불의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 뛰쳐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잘 섬겼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를 잘 행했습니다. 아무리 독재자, 악한 치리자 밑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나라를 섬겨야겠기에, 누군가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섬겨야겠기에 장관으로, 차관으로, 각종 자격으로 섬깁니다. 그거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두 극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노라 합니다. 그러면서 한패는 공산주의 쪽으로 갑니다. 사실은 공산주의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 공산주의로 살아야 된다, 모든 사람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하고 나옵니다. 현실을 100% 무시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달나라 가서 살아야 돼요. 우린 지금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세상에 살지 않으면은 아미시처럼 전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산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북한 사람들처럼 살지도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걸 계속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 칼빈주의자들, 니오 칼빈니스트들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국무총리도 돼야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리더십 포지션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공의롭게 정치하고 잘못된 모든 비즈니스 관행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교육도 기독교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을 볼 때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세상에 것들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경건한 삶 살면서 하나님 나라는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고 영의 구원이고 영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늘 예외적인 일을 일으키시는데 요셉과 같이 예외를 일으키셔갖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내가 고급 공무원 되겠다고 아우성치지도 않았는데도 미국에 와서 매몰차게 가족과 떨어져서 박사학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이시는 거예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높이셔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높아지는데 관심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인지는 모르지만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새는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을 잘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No,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면 예수 믿기 않아도 당연히 예수 믿으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주인이 아무리 악해도 나 같은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기에 나를 반드시 택합니다. 그리고 나를 반드시 승진시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을 봐라. 주님은 이렇게 살았다. 따라서 세상에서 뭐를 누리고 사는 사람 이건 다 잘못된 믿음이다. 그런 식으로 가면 교회가 큰일 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신령한 축복을 잘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축복도 잘 받았고 그러나 어떤 축복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자신의 역사에 누구를 높이시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 인내로 잘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때마다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남을 복되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왜 내 직장 상사가 나를 진급시키지 않는가? 나를 귀히 여기지를 않는가? 왜 나를 자꾸 야단을 치는가? 직장 상사를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탓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 자세히 봤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자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직장 상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집에 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 절대로 사용할 만하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도 배짱에 맞지 않으면 관도 나 부모님이 주신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살지 하면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말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범사에 그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앞으로는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 다 내려놓고 이제는 직장 생활 감사하면서 하겠다. 교회 생활 감사하면서 하겠다. 학교 생활 감사하면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디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형태로 오시되 종의 형태로 오셔서 가진 수모를 다 당하셨지만은 입을 열지 않으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시고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주인을 복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의 가정과 전토까지 다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든지 그 뜻을 잘 이루는 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